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변화산에서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까? 거기서 뭐 초막 셋을 짓고라도 살고 싶은 게 제자들 마음이겠죠. 그러나 그 변화산 사건은 우리에게 고난을 준비케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주어지는 까닭은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큰 은혜가 있어야 그 고난을 견디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큰 은혜를 구하는 것도 조심해서 구해야 할 일이에요. 무릇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는 앞니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다보지 못하지만은 과거와 미래가 없으신 어쩌면 모든 시제가 그분에게는 현재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 밑에 현실은 어떨까요? 그런 큰 경험을 하고 하룻밤을 지내고 거기서 내려온 밑에 현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예요.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지금 내려와 보니까 귀신 들린 한 아들, 근데 그 아들이 간질을 앓고 있는 참 절박한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귀신을 좀 내쫓아 주시든지 해서 애가 좀 정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와보니까 아이는 뭐 그대로고 그 아이 아버지는 애가 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어쩌면 일러바친 거죠. 당신 제자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일이 안 되네요. 그런데 이 상황은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 보면은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주님께서는 우선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기적이 따르겠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금방 그 얘기를 알아들었어요. 그리고는 소리를 질러서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다 믿죠. 믿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왔죠. 그러나 이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으로 무슨 변화가 있냐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 한 사람 못 바꾸는데 누구를 바꾸겠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시죠. 이 교회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17절 18절 다시 마태복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왜 없겠어요? 전혀 없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는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이길 도리가 없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이 지금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있으면 너하고 얼마나 있겠다고 아직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해서 씨름하는 걸 보고 주님께서 애 같아서 하시는 얘기겠죠. 사실 마태복음 앞에 보면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내려보낼 때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병을 고치고 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권세를 주셔서 가서 얼마나 흥분해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흥분하지 마라.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시죠. 어쨌든 그들은 그런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지금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어찌 보면 주님께서 답답하니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지만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보아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두 제자가 주님 따라다니다가 셋만 쏙 빼가지고 가면 얼마나 열받습니까? 이거 뭐야 도대체? 그것도 하룻밤이나 자고 어딜 가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어쩌면 그게 속이 부글부글 끓는 상태에서 이 아버지가 왔겠죠. 그리고 다른 본문을 보면 이것만 온 게 아니라 다른 또 이 유대인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어쨌건 실력을 보여야 할 때인데 속은 편치가 않아요. 아니 주님이 쏙 세 명만 빼가지고 사라졌으니까. 어쩌면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은 사라지고 의심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겼겠죠. 무슨 귀신이 나가긴 뭘 나가겠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울 때는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19장을 가면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그때 보면은 스게와의 아들이라고 유대 제사장 아들들이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의 옷자락만 맞춰도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돌자 스게와의 아들들이 자기들도 그 흉내를 내다가 말이죠. 일곱 아들들이 그 흉내 내다가 망신을 당해도 톡톡히 당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 19장 17절 보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현실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귀신이 더 잘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인지 흉내만 내는 믿음인지는 귀신들이 더 잘 안단 말이에요. 그게 이 믿음으로 되겠냐는 겁니다. 이 시대를 이기겠냐는 거예요. 아, 코로나 문제만 아니라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이기겠냐는 거예요. 아침마다 여기까지 나오는 분들은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얼마나 변했고 우리 가정은 얼마나 변했고 우리 주변은 얼마나 변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정말 애가 타시는 거죠. 제자들 아홉 명이나 두고 갔는데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 귀신 쫓아내지 못함을 보고 그 믿음이 없기는 아예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신 것이죠. 근데 아예 아버지는 나무랐더니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당장 태도를 바꿨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뭐 일이 되지도 않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일은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오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사단은 달래는 게 아니고 귀신은 조용히 내보내는 게 아니고 꾸짖어서 대적해서 내보내야 되는 존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조금 뭐 창피하기도 하고 체면 다 구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서 예수님께 이제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뭐 조용히 뭐 주님께 주님 우리는 왜안 됩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질문이 우리의 지금 속타는 마음 아닙니까? 주님, 우리는 왜안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도 왜안 됩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왜안 됩니까? 뭐 그게 다 우리 안에 있는 갈등 아니에요? 아니, 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데 우리는 왜안 됩니까? 왜안 됩니까? 주님께서 너무 그냥 쉽게 대답하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뭐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저리 옮겨라도 옮길 텐데. 그러면 주님 말씀 들어보니 우리는 겨자씨보다도 믿음이 작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도대체 주님이 말하는 믿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달라서 이렇게 늘 갈등 속에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은 나중에 무성한 숲을 이루어서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겨자씨,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도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냐. 그 생명이란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흉내만 내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처음 출석하게 되면 이제 남의 기도를 배우기 시작을 해요. 언젠가는 우리도 대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 잘못 배우면은 여러분 투만 그냥 뭐, 생기는 믿음이지 뭐 무슨 제대로 된 기도겠어요. 한 절이라도 정말 생명이 담긴 기도여야지 그냥 뭐 입만 열면 술술 나오는 그런 뭐 목사들이나 장로들의 기도가 무슨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겠어요. 오늘 이 제자들의 답하는 예수님의 답은 너희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뭐 아주 단순해요. 21절 보면 없음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 밑에 보면 난왜 주가 있죠? 그 주가 보면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다른 사본들도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뭐 저는 뭐 다른 사본을 우리가 채택하더라도 이게 있으면 좋아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그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굳이 무슨 뭐 금식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믿음의 크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대로 기도할 것이고 믿음만큼 기도할 것이고 우리가 믿는 만큼 기도가 응답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명에 기초한 믿음, 생명력이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라면은 응답하실 것이다. 이게 주님의 얘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끝에 보면 16장 17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떠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우리가 아멘 해야 될 이런 대목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이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좋고 성경 읽는 것도 좋고 뭐 큐티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에게 지금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처음부터 성경 공부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먼저였어요. 능력을 주는 것. 오늘날 우리가 뭐 건물이 없습니까? 무슨 뭐 돈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조직이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교회가 뭐가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믿음, 우리 주변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믿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시내를 소란케 했던 그런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이죠. 아니 뭐 무슨 뭐 집단 감염을 해서 뭐 걱정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솔직히 구하면 돼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예, 솔직히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믿음은 상식을 깨는 틀이요. 이성을 깨는 뛰어넘는 틀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얼마나 많은 한계를 정해놓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라는 것을 압니다. 나머지 것들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한계예요. 믿음이란 내가 정한 한계, 사람들이 정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건 인간의 생명, 육신의 생명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으로만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가졌던 그런 뭐 그런 우아한 믿음이 아니라 거칠더라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생명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이라야 무슨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 믿음은 우리가 상식의 틀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이성의 틀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설정한 한계에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네이비 씰이라는 해군 훈련 받는 그 훈련 특수 훈련을 받는 사람들 보면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선까지 몰아붙여요. 끝까지 몰아붙여서 죽음 직전까지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교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알지 못한다. 죽음 직전까지 가지 않고서는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 그래서 거기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48시간 잠을 안 재우고 뭐 뛰게 한다든지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훈련을 받아요. 죽어도 100번을 죽을 만한 그런 훈련을 받고도 안 죽고 살아남는 까닭은 우리한테 있는 능력을 평생 써도 40%도 못 쓰고 살기 때문에 그 능력을 깨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군에서 훈련을 하더라도 그런 훈련을 하는데 우리 믿음의 훈련은 어떨까요? 그런 육신의 훈련은 잠시 유익이지만 경건의 훈련은 영원한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도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한 까닭은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마지막까지 몰아붙여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을 듣고 나는 뭐 죽었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쩌면 군대에서 훈련은 죽기 직전까지 끌고 가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죽음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나는 없습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나를 붙들고 가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가는 믿음, 나를 파묻고 가는 믿음, 나를 태워버리고 가는 믿음, 그런 믿음이라야 오늘 어떻게 세상을 상대를 하더라도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예요. 예수님께서 총 복음서를 보면 네 차례 십자가를 지는 순환의 예고를 하시는데 이 두 번째 예고를 읽습니다. 22절 23절이에요.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했다가 베드로가 안 됩니다라고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야단을 맞았기 때문에 두 번째 예고를 듣고는 그냥 제자들이 침묵할 뿐이에요. 심히 근심에 잠기게 되었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고난받으시는 데 대한 그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성전 세에 관한 얘기인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이하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성전세는 그 당시에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인당 반 세겔을 냈었어요. 반 세겔은 두 드라크마인데 성인들의 이틀분 품삯에 해당하는 돈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성막을 위한 유지비로 썼습니다만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 유지비로 쓰게 됐어요. 그 엄청난 성전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재물도 필요하고 거기 제사장들의 무슨 뭐 이 생계도 보장이 돼야 되고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그런 성전 세를 거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 세는 이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만 이제 주로 거뒀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예외 없이 다 거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이 뭐 베드로에게 지나가는 베드로에게 왜 너희들은 세금 안 내냐? 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도 낸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세금에 관한 성전세에 관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성전의 주인이에요. 아니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성전보다 크신 분이 왜 성전세를 냅니까? 성전 주인이 왜 성전세를 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례받을 필요가 없지만 세례를 받으셨듯이 그분께서는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지만 성전의 주인이면서도 성전세를 내겠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내겠다. 세금을 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요구하는 그들을 위해서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 무슨 책임이 필요합니까?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정체성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사회적 의무나 책임을 감당하는 그것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게 할 필요 없어요. 선행도 감추어야겠지만은 그런 뭐 좋지 않은 일로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는 건 우리가 극적으로 피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무슨 성추문을 가지고 그 날 일이 있으며, 예? 교회 뭐 불법 도로를 점거해가 세게 뭐 날 일이 뭐가 있으며 무슨 일로 그렇게 언론 지상에 오르락내리락 하겠습니까? 물론 악의적인 보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교회발은 교회발입니까? 교회발은 없다고 방역당국에서 이 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교회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어떤 그런 악의적인 보도를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악의에도 그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도덕과 윤리와 상식 이상의 삶을 살기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성과 상식과 경험의 틀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기준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기도하는 까닭은 정말 진정한 믿음 없음을 주님 아시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세상이 설정한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래야 세상이 믿음을 발견하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재한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같이 기도할 때 뭐 세금만 낼 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부과하는 책임들 우리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요. 예, 그거 뭐 이런저런 소리 불평불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항거하고 무슨 시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을 본 게 그게 초대교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은과 금도 없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보았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다짐해보고 물어보고 다시 한번 믿음이 없다면 주님께 믿음을 구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정말 비난받는 교회가 아니라 경멸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정말 세상이 보기에도 세상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수준만도 못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수준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힘들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렵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보다 어렵겠습니까? 어떻게 사자 밥으로 던져질 때보다 어렵겠습니까? 주님, 그때도 믿음이 세상을 이겼는데 하물며 이 세상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주님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지 주님 아시오매 오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셨사오니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믿는 흉내내지 않게 하시고 가짜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능력 없는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비록 경건의 모양은 능력은 없을지라도 경건의 모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깨우는 믿음의 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능력 마지막까지 다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의 끝에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스스로 정한 한계, 세상이 정한 한계에 짓눌려 있는 우리를 눈을 들어 믿음을 깨워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발, 믿음의 걸음 걷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